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예수 날 위해
하십시다.
이른 시간이 할 수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주 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 교회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험의 능력이 더욱 왕성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적의 아침을 열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전국에서 있을 부활절 연합 예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부활의 능력이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지진과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화되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 안보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구원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목양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처음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재환, 차효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며 오후 예배는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더홀 중식과 3부 예배 후 차량 운행은 휴무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대구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대구 스타디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을 운행합니다. 봉사자는 오후 1시 10분, 참석자는 오후 2시에 내일 교회 대로변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복귀 차량은 2부 순서인 생명문화 콘서트가 마치는 시간으로부터 20분 후에 하차 장소에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 위드 갓 매뉴얼을 대예배실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합니다.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에 동판을 제작합니다. 현장 및 실시간 영상 예배로 12회 참석한 분은 대예배실 로비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21일 금요일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학부모 교실을 오늘까지 모집하며 2023 단기 선교 및 훈련을 23일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주차 에티켓 안내입니다. 주차는 내일 교회의 얼굴입니다.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참여를 권장드리며 중직자는 성서공단 북로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광고입니다. 예사의 집 봉사가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내일 365 기도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권사 야유회가 15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예가부 가족 수련회가 16일, 22일, 23일에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에서 헨델의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역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오늘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준비 관계로 지금 이제 먼저 좀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오늘 그 1시 10분에는 이제 그 봉사자들이 이제 차를 이제 출발을 하셔야 돼 가지고 오늘 예배를 이제 1시에는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만남을 저희들이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는 이제 디베랴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 그런데 디베랴 호수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서 만나셨는가 하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앞장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 번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소는 어딘고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왜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자막의 마태복음 28장 우리 7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들이 이제 그 아침 이런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배우리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인들한테 제자들에게 꼭 알려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분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은 제자들이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 이제 갈릴리 호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있었던 제자들 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 둘 다 이제 20장, 요한복음 20장 부활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 있었고 세베대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다른 제자 둘에는 아마 안드레가 포함이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빌립도 이 자리에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두 제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빌립과 안드레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여섯 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조금 이제 낯설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비장하게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가서 거기서 너희를 볼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제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비장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뜻밖에도 야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섯 명의 제자들도 함께 이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이렇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러 갔을까?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 갈릴리에 왔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좀 과하게 표현하면 세상은 뒤집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은 치명적인 그런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당장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 준비보다는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이런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모습하고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내 모습하고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약간 비슷하지 않는가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듣던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부활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교회 오시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오랜만에 한번 교회 왔는데 오니까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몸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제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과 상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의 마음과 좀 비슷할 수 있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세상이 뭐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제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여러 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당장 우리는 내일이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과 참 비슷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밤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이렇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한 번은 나왔지 않겠습니까? 야 세상에 되는 일 하나도 없네 하나도. 아마 우리 어쩌면 어젯밤에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 이야기. 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아니 부활하신 주님도 지금 잘 안 나타나시고 그리고 고개를 잡는데 과거에 나도 참 이 바닥에서는 놀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 그러면서 어쩌면 되는 일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낙심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이제 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런 제자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실패했는데 이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결국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4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이제 날이 점점 밝아가는데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날이 이렇게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좀 있으면 나오지만 한 90m 정도 떨어진 호수가에서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90m 밖에 이제 그 호수가에 서 계셨고 아직 날이 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으러 갔고 실패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 다른 좀 제가 다른 종교를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는 뭐라고 하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바로 실패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먼저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유교조에 계시는 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제자들한테 반말 까면 되냐? 또 혹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얘들이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바닷가에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니 어르신 아니면 이제 친구요 뭐 이런 뜻입니다. 친구요 혹시 좀 잡으셨습니까? 고기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때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강조점은 이제 오른편입니다.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모범생들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아니 예수님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아니 누가복음 5장에 그때 베드로가 고기 잡은 거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려라. 예수님 정답은 배 오른편이 아니고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려라. 다시 말씀을 교정해 주십시오. 어쩌면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이렇게 만나셨을 때 아무 똑같은 세팅이죠. 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을 때 말씀을 마치시고 배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던져라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 우리 주님은 한 가지 방법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유롭게 말씀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내 경험 한 가지에만 붙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판단하는 일들은 우리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을 하니까 이제 물고기가 많아 거물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7절 말씀, 이제 7절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7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제 요한이죠. 이 복음서 저자, 이 글을 쓰고 있는 제자가 자기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찾아오셨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여러분 이제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아마 상의 정도는 벗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8절 말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 이 50칸이라는 말은 이제 예를 들면 영어 번역은 100야드로 번역을 합니다. 100야드. 또 우리 표준 세번역 같으면 200규빗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한 90m쯤 됩니다. 90m. 그러니까 육지에서 배까지는 한 90m,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드로는 정말 물에 뛰어들었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11절을 보시면 그때 그 그물을 세어보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실패, 그 실패를 반전시켜 주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로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를 바로 반전시키시는 분이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정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풍성한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어떤 말씀을 보면서 우리 3월 달에 우리 샬롬부에서 이제 그 수련회, 1일 수련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도 이제 잠시 예배 때문에 참여를 했다가, 그때 이제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시 낭송을 하셨어요. 시 낭송. 근데 그 낭송했던 시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뭐 이쪽에 좀 문외 아니니까, 이제 박목을 시인, 박목을 시인이 서셨던 그 신앙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뭔가 하면 오른편이라는 이제 시입니다. 시. 제가 이제 내용만 기억하고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예배 후에 집사님이 잽싸게 이 시를 찾아주셔서 제가 이제 원본을 읽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궁핍, 이게 이제 박목을 시인이 이 어떤 요한복음 21장 이 전반부 말씀에 막 큰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아시겠죠? 이제 오른편. 그리고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방향을.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가 풍기는 현실의 고기가 아닐지라도 굶주린 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선. 여러분 이제 뭐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아, 저는 그때 이제 이 시를 낭송하는 걸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 이제 오른편이 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아, 배 오른편이 있다. 내 삶이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낙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 나에게는 배 오른편이 있다. 배 오른편,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오른편이 있다. 오른편.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시냐?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9절입니다. 세 번째 9절에 육지에 이제 올라와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 보니까 참 거기에 이렇게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숯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생선과 그리고 떡이 놓여졌습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이렇게 치밀한 것 같아요. 육지에 올라 보니까 숯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숯불. 그리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다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경험을 다 이 표현 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이 요한복음에 딱 두 번 등장합니다. 두 번. 여기 한 번 등장하고 언제 등장하나? 18장 18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부인할 때 상황인데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이렇게 돼 있죠. 불을 피우고 원래 정확한 번역은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숯불. 여러분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상황을 설명할 때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리고 종과 아래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 숯불을 피웠습니다. 숯불. 숯불을 피고 그리고 서서 그들을 쬐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 이제 소위 끼어든 거죠. 베드로도 함께 쬐다가 갑자기 여종이 질문을 합니다. 너도 바로 예수와 함께 뜬 사람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바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여러분이 우리 보통 뭐 범죄 심리학자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사람이 큰 잘못을 범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상황, 이미지 그 이미지만 한번 생각이 나도 사람은 화들짝 놀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숯불을 보았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화들짝 놀랐겠죠. 그리고 무엇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숯불을 쬐다가 바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쓰라린 실패, 그 쓰라린 실패의 기억이 아마 그에게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 숯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어떤 숯불, 그 숯불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느냐?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한번 구절 말씀 비추어 주시면 여기 또 재밌는 것은 떡과 생선 요한복음의 두 가지가 같이 나온 적은 딱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떡과 고기, 물고기가 함께 등장했던 사건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마치 그때 기억을 우리에게 그때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처럼 육지에 올라 보니까 숯불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11절에 세어 봤을 때 153마리였고 그리고 12절을 보시죠. 12절 이제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13절도 보십시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통해 배 오른편에 거물을 던져라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삶에 그 어떤 실패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 이 12절 말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식사 다 챙기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밥 먹으라.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러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막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막 그런 크고 위대하신 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알고 있었던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이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정성껏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은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마음을 다해서 대접해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대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대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참 호칭이 재밌잖아요. 왜? 야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왜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호칭을 불렀을까? 이름을 불렀을까? 그래서 약간 못된 신학자들은 이름값을 못해서 이름을 감동시켜버리셨다. 여러분 베드로라 이 베드로 원래 반석이거든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더니만 까불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가 언제 등장하나?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가 바로 자기 형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로 너는 너가 개바가 될 것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개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만남이죠. 예수님과 바로 이 시몬이 가졌던 첫 번째 만남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던 이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바로 개바가 될 것이다. 이 개바는 아람어고 헬라어 표현이 뭔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바로 너 베드로가 될 거다. 너 개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치 그때를 기억나게 하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 보시죠.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 세 번이나 이제는 또 이렇게 16절 17절이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 거의 똑같은 질문 베드로도 똑같은 답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야 시몬 이 진짜 뻔뻔하다. 야 너 뭐 사랑한다는 놈이 불과 며칠 전에 내가 십자가 칠 때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만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해놔놓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알고 있다 네 진짜 뻔뻔한 놈 아니냐? 아니 사랑하는 놈이면 어떻게 그런 짓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내가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너가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과거에 그런 짓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속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일 감동을 받는 게 우리 예수님은 속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짧게 표현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이나 똑같은 질문 또 똑같은 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아마 이게 사용되어진 뭐 언어 같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아가페 사랑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가파오. 그래서 아가페 사랑과 관련된 동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 질문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이 질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답을 할 때 필리아, 이제 우정과 관계된 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때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수준을 낮추셔가지고 필리아와 관계된 동사로 질문을 하셔요. 너 필리아 우정의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깊이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면서 주님 모든 거 아시니까 주님 모든 거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똑같이 이제 필리아와 관계된 동사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단어와 관련된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뭐 시간상 한 가지 지적할 수 왜 세 가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던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13장 38절 한번 말씀 잘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큰소리 빵빵 치는 베드로한테 이야기했죠. 너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다구르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는 세 번 부인을 했죠. 여러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숯불 곁에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를 짓눌렀고 그가 앞으로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지도자로서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실패의 쓰라린 기억이죠. 그 실패의 쓰라린 기억을 사랑의 놀라운 기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패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진실을 그분은 깊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또 실패하겠죠. 또 넘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들 속에 분명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실패 쓰라린 기억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 그러나 바로 똑같은 숯불 옆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하시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대답을 하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숯불 곁의 시간은 무슨 시간으로 바뀌느냐? 바로 실패의 쓰라린 기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던 놀라운 기억, 놀라운 사랑의 기억으로 그 장소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쓰라린 기억을 사랑의 놀라운 기억으로 예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7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그러시면서 17절 마지막에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보시죠. 18절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젊어서는 마음껏 다닐 거다. 그렇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거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이제 19절에 이제 요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 여기에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을 기록했을 때가 보통 주 80년대 중후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중반. 그런데 베드로는 언제 죽었느냐? 이제 60년대 중반.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최소한 한 20년 전에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 5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이 뭔지 이제 그가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 다음 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젊어서는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다가 바로 늙어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위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될 거다. 바로 이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었던 요한은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바로 실패했던 베드로,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죠. 협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로 그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게 하셨던 분. 그리고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20절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들을 따르는 걸 보았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절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22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침체에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사례는 어떤 때냐? 바로 다른 사람 쳐다볼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는 죽었지만 요한은 죽지 않습니다. 아주 장수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저술가로서 예언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요한 복음을 기록했지만 바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로 놀라운 목회자로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길이 달랐죠, 길이. 그래서 베드로가 저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야, 그건 너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똑같은 도전을 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참 물고기 잡으러 갔고 그리고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참 우리는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없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변함없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실패를 풍성함의 기적으로 여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바로 오른편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세 번째 여러분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바로 식사를 대접하시고 와서 밥 먹으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쓰라린 실패의 기억을 치유해 주셔서 상처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양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가는 길동무들입니다. 길동무들. 각자 걸어가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성도들은 길동무들이죠. 그래서 서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165장 우리 1절과 3절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이
우리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3절입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고 실패로 가득한 삶 말씀하셔서 풍성함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시는 그 사랑의 대접을 받고 실패의 쓰라린 기억, 사랑의 놀라운 기억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의 증인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오른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그 떡과 아버지의 물고기로 우리를 대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패에 쓰라린 기억들 고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 참 닮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실패를 풍성함의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주님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마음껏 대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했으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놀라운 기억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마침내 주님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회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대구 도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대구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사로잡혀서 남은 인생 부활의 증인으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드려지는 대구 부활절 연합 예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